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19일 한국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한국 8.15 광복절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연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담대한 구상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관련 부분은 길진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경제 지원의 내용과 관련해서 앞서서 그 윤 대통령의 목소리로 들어보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이전에 한국 정부들에서도 경제 지원이나 협력과 관련해서 시도가 있었지만은 그 내용 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네. 네.
야,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북한과의 대화를 정상화하고 비핵화 논의를 재개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선비핵화를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담대한 구상은 매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윤 대통령은 특히나 그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서 이틀 뒤죠.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이 자신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 북한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비핵화라기보다는 이제 비핵화와 관련한 단계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서 윤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그러니까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그리고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도 자신의 구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 시절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북한에 대해서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제안의 상대방인 북한입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경제 문제는 비본질적 사안이고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은 군사적 정치적 문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리고 또 제재 해제, 그리고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경제 지원이나 협력에 초점을 맞춘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주장하고 선결적인 과제로 요구해온 내용과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초점이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결과로서 북한의 말하자면 거부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지원 관련 부분은 모두 6개였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북한에 제안한 것이 대북 식량 지원부터 금융 지원 프로그램까지 모두 6개의 분야인데요. 한국 정부가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국 정부의 그 지원 사례 또 관련 언급 이런 것을 좀 참조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가 그 대북 식량 지원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식량은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이것은 그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 바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번에 그 윤 대통령이 그 얘기한 것 중에 식량 지원을 얘기하면서 그 대규모 식량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아마 5만 톤 정도를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요번에 대규모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최소 10만에서 20만 톤 정도의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와 함께 아마 그 식량 지원은 물론이고 비료도 아마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한국의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쌀과 함께 비료 한 20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비료를 10만 톤을 제공하게 되면은 식량이 그 두 배, 그러니까 20만 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심을 끄는 게 그 발전과 송배전 지원, 그러니까 전력 그리고 전력을 그 운반할 수 있는 송배전 시설도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북한에 제안했던 겁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에 비핵화를 전제로 200만 킬로와트의 전력 공급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규모의 그 전력 지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항망과 이제 공항 그 현대화인데요. 이것은 북한의 어떤 항망을 염두에 둔 건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전개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보면 아마 그 북한의 그 낮은 항구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낮은 항구는 그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상당히 그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주 천혜의 항구입니다. 그런데 입지는 좋은데 그 인프라 즉 항만 시설이 부족합니다. 지금 나진항에 그 크레인이 단 네 대밖에 없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마 나진항구를 좀 현대화 시켜주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 기술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그 농업용 기자재 영농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비료, 농약, 농업용 비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것이 다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북한이 원하면은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걸 밝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원과 의료 현대화 이게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북한이 그 2020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특별 지시를 해서 평양 종합병원을 그 착공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 완공이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그 의료 장비, 기자재 이런 것이 없어서 이제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이 세계적인 그 의료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것을 도울 수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국제 투자, 금융 지원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그 월드뱅크나 IMF, 국제통화기금의 그 융자 프로그램 이것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아직 그 월드뱅크나 그 IMF의 그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직접 그 이것을 융자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지만 한국이 이것을 중간에 뭐 보증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저개발 저리의 그 금융 차관 지원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것을 그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이제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식량이든 에너지든 금융이든 또 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일단 유엔의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것이 지금 그 한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런 경제 지원 프로그램, 협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네.
사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도록 비핵화 의지를 보이든 또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든 어쨌든 여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이렇게 이 상당히 강도 높게 말하자면 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조건에서 가동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최 기자가 앞서 얘기한 대로 식량 부분은 물론 제재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 밖에 다른 부분들은 대체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어떤 제재 면제 승인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한국 대통령실은 그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것이 이제 새로 나온 그 프로그램인데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제 한국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의
네.
그 기원, 그 배경은 그 과거에 1995년입니다. 이라크를 상대로 실시된 그 일종의 그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당시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도 이라크가 그 유엔 안보리의 그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재로 인해서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 정권이 아니라 일반
네.
이라크인들의 그 인도적 고통이 상당히 그 심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이죠. 당시 그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시작한 것인데요. 이라크의 석유를 이제 국제시장에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라크 국민들에게 필요한 식량 약품 이런 인도적 제공을 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자 이런 것이고요. 이것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북한의 역시 가장 그 제일 큰큰그 수출 품목은 과거에 그 석탄, 철광석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석탄이나 철광석은 지금 제재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유엔 안보리, 유엔의 어떤 감독 아래 국제시장에 파는 거죠. 한 1,000만 달러어치의 석탄이나 철광석을 팔아서 이렇게 마련된 한 1,000만 달러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 의약품, 뭐 백신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자 이런 것인데요. 역시 이건 역시 북한이 그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아마 한국 대통령실에서 그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 이렇게 한 것인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그냥 이렇게 그 거부해서 이거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좀 되살아날지 한번 좀 지켜볼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강력한 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we strongly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네, 방금 이 프라이스 대변인 말 들어보셨는데요. 한국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기 전에 미국과 함께 긴밀히 논의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담대한 구상이 발표되고요. 한국 외교부가 이제 16일 그 얘기한 게 있는데요. 16일 날그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의 큰 방향, 목표, 원칙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미 긴밀한 협의를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20일 날 미한 북핵 수석 대표 회담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 얘기를 미국 측에 설명을 했고 지난 5일에 있었던 한국과 미국의 그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미국에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발표되기에 앞서서 중국, 일본과도 사전 소통을 하고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 북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윤 정부의 그 담대한 구상 제안을 거부한 건데요. 어떤 점들을 지적했습니까?
예, 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담화의 제목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담화를 보면 두 가지를 그 지적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협력 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이렇게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제 지원을 그 핵 문제와 맞바꾸겠다거나 이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해서 협상을 해보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정성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보입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말하자면 협력을 또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상을 발표한 다음 날 그 북침 전쟁 연습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미국은 한국 군과 미군의 연례 그 군사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예. 마침 또 담대한 구상이 발표되고 바로 그 다다음 날부터 이 그 훈련이 시작됐는데요. 시기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고 바로 이 점을 들어서 김여정은 담화에서 그 진정성이 없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뿐만 아니라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얘기하고 또 미국과 일본과 세 나라 사이의 군사훈련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시기적으로 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일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김여정 담화를 보면요. 담대한 구상을 비핵 개방 3천 복사판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제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북 대화에 응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그 담대한 그 구상 외에도 이미 그 지난 5월에 북한에게 그 대북 의료 지원,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실무회담을 제안한 상태인데, 이번 담화, 그리고 김여정의 담화와 그 굉장히 거친 언사, 이런 것을 볼 적에, 당분간 남북회담은 힘들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 그 지적할 게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거듭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의 국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비핵화는 그 한국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저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18년 6월이죠. 그 싱가포르 공동성명 3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또 2018년 9월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비핵화를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것은 상당히 그것과는 모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담화를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그 담화 한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대결적 망발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위협을 키우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3개월여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그 북한 쪽에서 나온 담화들을 보면 미국의 말하자면 동맹의 경사를 하면서 또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하면서 말하자면 자신들에 대한 압박을 하려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의 군사 연습도 그렇고 또 이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대결적인 책동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출을 해왔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 비방 이런 것들은 이번에 담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북한 측에서 이런 비방적인 그런 언사들이 나왔었고요. 이번에도 보면 좀 상당히 비하적인 표현이고 그런데요.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품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이런 발언이라서 한국의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그런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러한 그 언사 자체가 이번에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것보다도 더 앞으로 그 말하자면 그 파장이 큰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비핵 개방 3천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면서 남북 간의 관계가 사실상 동결됐고 단절됐고요. 그 와중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대형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정부 출범 초이긴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대남 입장들, 강경 입장들이 앞으로 좀 더 강한 도발에 어떤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이번 담화로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까요?
예, 사실 지금 이번 담화 자체로 보면은 지금 담대한 구상이 다시 빛을 발하고 남북 간의 이 부분을 이 틀 안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구상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이번 입장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강하고요. 또 앞으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양측이 대화를 위한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말하자면 돌발적인 이슈도 있고요. 또 그 장기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 말하자면 지금 현 상황에서 보이는 것은 북한과 그 남한과의 관계가 윤석열 정부 앞으로 5년 동안 그것이 대담한 구상을 놓고였던 아니면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든 굉장히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전망이 가능한 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16일부터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훈련 명칭은 을지 프리덤 쉴드 연합훈련인데요. 그동안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축소해 실시해왔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어떤가요? 상황이 완전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 뭐 완전 회복했다고 보기는 뭐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수준이 그 강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코로나 사태 또 북한의 어떤 요인 그런 걸로 인해서 주로 그 훈련 대신 워게임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는 가상의 사건을 가상의 그 전쟁 상황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워게임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 발표된 것을 보면 3단계에 걸쳐서 일단 훈련을 하고 또 하나 그 실기동 훈련 이런 것이 중요한데 한 11개 정도의 그 실기동 훈련을 합니다. 한국과 미군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 회복됐다는 것도 뭐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훈련이 강화되고 그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핵실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그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들이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지연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은 지난 3월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사실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일정 시점에는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치고 이제 언제든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요. 예. 북한이 핵실험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단 득실을 따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상당히 유력하고요. 그 득실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사실 이미 핵 보유국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4,5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이런 그 민간단체들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국제사회의 추가 압박과 그리고 비난을 무릅쓰고 현 시점에서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이 목적이든 어떤 것이었든 실제 얻는 것에 비해서는 잃는 것이 더 크지 않겠는가. 특히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 맹방이고 또 거의 유일한 경제적인 후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유일한 후원국의 반대도 무릅쓰고 핵실험을 추가로 한다는 것이 잃을 것이 많다, 얻는 것보다 이런 판단을 할 것이라는 분석들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최근에 폭우로 이제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가 유실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무래도 8월 중에는 추가적인 핵실험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전반적으로 어떤 이유로 핵실험과 관련해서 이런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북한이 공표를 하지 않는 한은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와 별도로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과 한국은 서울에서 이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예, 그 이 통합 국방협의체 서울에서 열렸죠. 이 협의체는 이틀간 그 국방부 정책 실장 차원에서 열린 건데요. 미국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또 미국과 한국군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미국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것이 협의체 회의가 열린 것이 연례 군사 연습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올해 연합군사훈련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앞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국제사회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또 앞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공유했다는 그런 미국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7일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두 달 만에 무력시위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 마지막으로 그 미사일을 쏜 것이 6월 5일을 쐈으니까요. 두 달 조금 지난 다음에 한 두 달 쉬었다가 다시 그 순항 미사일 두 발을 쏜 건데요. 역시 그 두 개를 겨냥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일 날 쐈는데요. 하루 전이죠. 16일 날은 미한연합군사훈련 그 사전연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이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염두에 두고 쏜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그 순항미사일은 상당히 그 낮은 수준의 도발입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그 결의에 위배되는 그런 그 무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상당히 낮은 수준의 도발을 해서 천천히 여기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앞으로 올려가면서 도발의 강도를 올려가면서 도발을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미사일 중에 이렇게 순항 미사일을 쏜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방금 최은기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순항 미사일은 일단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의식하고 순항 미사일을 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순항 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면서 상당한 위협이 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게다가 또 추적도 쉽지 않은데요. 그런 맥락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정치적인 맥락으로 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던 중에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틀 뒤죠. 8월 17일이었습니다. 순항미사일을 쏜 것을 보면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아울러서 이번 주부터 이제 을지 자유의 방패 미한 연합훈련이죠. 사전 연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견제 성격도 띄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또 이번 김여정 담화에서 미사일 발사 장소가 이 한국이 말한 평안남도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 금성다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아, 한국군이 틀렸다고 지적을 한 건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네, 아직 뭐 한국군이 뭐 공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 김여정 담화에 보면 그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아,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뭐 감시 포착한다면서 발사 장소도 모르느냐 이런 투로 얘기를 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위원장은 아,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 그 아, 한국군에 밝힌 대로 아, 평안남도 온천이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몰랐느냐 뭐 이런 쪽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한국이 아직 뭐 공식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북한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쨌든 스스로 그것을 아, 쏜 것이니까요. 그 발사한 장소를 제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그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감시를 하지만 대부분 그 레이더, 인공위성 이런 것으로 감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 오차, 잘못 파악하는 이런 것이 그 생길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순항미사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트럭이나 어떤 차량에다 싣고 가서 발사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마 이것이 발사된 것은 틀림없이 포착은 했지만 그 발사된 위치에 대해서는 아마 좀 그 잘못 파악한 게 아닌가, 오차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 미국 국방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본적으로 그 특별하게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덧붙여서 한국 그리고 일본 방위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아울러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위협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소식과 함께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등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언젠가 시골에 갔다가 목련을 활짝 피운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더구나 돌담이 쳐진 한옥이었는데요. 운치가 있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누구에게나 떠올리면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목련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행복했던 그날의 추억이 이 오늘 좋은 음악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도 전해지길 바라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시작할게요.
stroked my hair when you were by my side? Or is it because of the tears you cried when your little puppy died? You said you'd never leave me. You said you'd never go. Oh, my darling, why do I love you so?
Hello.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내 사랑, 나는 종종 우리가 하던 일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왜 당신이 떠났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라고 노래한 자니 틸로슨의 Why Do I Love You So 함께했습니다. 오늘은요, 1960년대 매력적인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흑인 가수 디온 워익의 음악과 함께 하려고 해요.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도 참 많습니다. 1940년 12월 뉴저지의 이스트 오렌지에서 태어난 디온의 본명은요, 메리 디온 워익이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였던 6살부터 성가대와 지방의 가스펠 그룹에서 노래했던 그녀는 꾸준히 음악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거쳐서 코네티컷에 있는 하트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디온은 60년대 초 뉴욕의 레코딩 세션에서 노래를 하다가 작곡가 겸 편곡가였던 버트 바카락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바카락이 편곡과 제작을 맡았고 또 동료였던 홀 데이비드가 가사를 써줬던 Don't Make Me Over라는 그녀의 인생의 첫 히트곡이 탄생하게 되죠. 이 노래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Over. Now that I'd do anything for you, don't make me over. Now that you know how I adore you, don't pick on the things I say, the things I do. You love me with all my faults. The way that I love you, I'm begging you, don't make me over.
Don't make me over.
(1962년) 디온 워익의 첫 데뷔곡이자 히트곡이었던 Don't Make Me Over 들으셨습니다. 널 위해 무엇이든 할게, 나와 헤어지자고 하지 마 라며 뒤돌아서는 연인에게 호소하는 그런 가사를 가진 Don't Make Me Over였어요. 이 노래를 시작으로 1963년에서 64년에는 Anyone Who A Heart, Walk On By, You Will Never Get To Heaven, Reach Out For Me 이런 곡들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내 사랑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 진정한 마음을 노래한 Anyone Who A Heart 듣고 올게요.
Anyone who ever loved could look at me and know that I love you. Anyone who ever dreamed could look at me and know I dream of you. Knowing I love you so. Anyone who had a heart would take me in his arms and love me too. You couldn't really have a heart and hurt me like you hurt me and be so untrue. What am I to do? Every time you go away, I always say, well, this time it's goodbye, dear. Loving you the way I do, I take you back. Without you, I die, dear. Knowing I love you so.
곡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네요. 디온 워익의 음악들과 함께 했는데요. 1960년대 최고의 흑인 여자 가수답게 정말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그런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64년 이후 발표된 노래들을 쭉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가사를 가진 Reach Out For Me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eople say they make you feel so small. They make you feel that your heart will just never stop aching. And when you just can't accept the abuse you are taking, darling, reach out for me.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문법에는 선행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행사는 다른 단어 앞에 오는 단어나 구입니다. 보통은 명사나 명사구인데요. 뒤따르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문장을 구사하는 데 중요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Mark hurt his ankle.
마크가 그의 발목을 다쳤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마크가 선행사고 his가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선행사는 같은 명사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들려드릴 테니까 선행사와 대명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When you give candy to children, give them what they like.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줄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세요.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children, 아이들이 선행사고 them과 they가 대명사입니다. 선행사는 말 그대로 선행하는, 먼저 오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사가 어떤 때는 대명사 뒤에 오기도 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When you see him, tell the teacher I'll be 10 minutes late for the class.
그를 만나면 제가 수업에 10분 늦는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대명사인 him이 먼저 나오고 선행사 teacher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선행사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데요. 문장을 더 명확히 만들어줍니다. 적절히 활용하면 글쓰기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불명확한 선행사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들으실 문장이 그런 형태의 문장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Mary helped Michelle, but she wasn't happy about it.
메리가 미셸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대해 기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she wasn't happy. 그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She, 그녀가 누굴까요? Mary helped Michelle. 메리가 미셸을 도왔습니다라는 문장만을 봤을 때 미셸을 도운 메리가 기쁘지 않은 걸까요? 메리에게 도움을 받은 미셸이 기쁘지 않은 걸까요? She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she라는 말 대신 Mary helped Michelle, but Mary wasn't happy about it. 메리가 미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Mary helped Michelle, but Michelle wasn't happy about it. 메리가 미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미셸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써서 정확히 의사소통을 해야겠죠.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선행사, 다른 단어 앞에 오는 단어나 구, 깔끔하고 정돈된 문장을 구사하는 데 중요한 선행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을 참 잘했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나하나에 전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1924년 대통령 선거는 켈빈 쿨리지 대통령.
화요일 밤과 승리했습니다.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샌프란시스코 오이그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한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아리랑 예술단은 북한에서부터 전문 단체에서 예술 활동을 하던 단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각자 자기 탈란들 가지고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핵무기는 강력한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